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방 선교의 센터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곳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기 전에 미시적 안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태동 시작과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의 자세,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 선교의 센터인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시간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구성원들의 그 자세를 살펴봄으로써 경향교회가 받은 이 별들의 운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별들의 운동은 개인 출세가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서 흩어질 자들을 찾아 양성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태동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조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사도들 외에 모든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일부 신자들은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 안디옥에까지 온 신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 일부 몇몇 신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교회 운동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들만 해당하는 줄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해외에서 살다가 온 헬라파 유대인이든지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자에 한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도들의 역할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 빌립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알고 두 사도를 보내게 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그걸 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사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것입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진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니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죠,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놀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에 유대인 신자들이 얼마나 놀랐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와 성령의 임함은 사도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사도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나바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 협력 사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을 피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흩어진 자들과 이방인인 신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대한 표지입니다. 자, 여기 19절에 흩어진 자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흩어진 자들, 이 단어는 이미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래 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신의 나라와 고향을 잃고 노예로 끌려가거나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디아스포라인 거죠.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적, 국가적, 지역적 장소에서 타국으로, 타 지역으로 비참하게 흩어져 버린 자들, 디아스포라입니다. 버림받음의 대명사입니다. 비참함의 절정이요, 소망이 아닌 절망의 수식어가 바로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에서 그 흩어진 자들이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보란듯이 당당하게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흩어진 자들은 구약시대 흩어진 자들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이 흩어진 자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핍박을 피해 단지 숨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괜히 믿었나 보다. 믿고 나니 세상 친구들 잃고 돈도 못 벌고 사회에서 왕따 되고 핍박만 받으니 이거 안 되겠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신분 세탁하고 나를 위해서 살겠노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구약 시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순교하고 흩어졌으니. 그러나 이 흩어진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감사히 여기면서 복음의 씨앗을 전 세계에 뿌리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디아스포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앞에 전치사 디아를 빼면 스포라만 남습니다. 스포라가 씨앗이란 뜻입니다. 씨앗. 그러니 디아스포라란 말은 기본적으로 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씨앗을 흩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흩뿌려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흩뿌려졌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뿌리신 자들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흩어진 자들, 즉 디아스포라란 말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라 잃고 고향 잃은 유대인들 같은 그런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진 나그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또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너희는 그런데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흩어진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라에 잃고 고향 떠난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자들인데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흩어져 버린 자들인데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복음을 위해 흩어진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흩어진 자란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센터로서 그 구속사적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흩어진 자들은 사도들과 같이 권능이 있거나 유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에 파송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 과정과 교회 운동에 있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회 센터가 안디옥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외치듯이 세계 선교회 센터는 어디입니까? 경향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경향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계로 흩어질 미래의 사명자를 양성하는 별들의 운동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살기 좋은 시대이니 갈수록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꿈꾸는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지고 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 출세를 위해서 흩어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해도, 혹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흩어진다 해도 경향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질 별님들을 찾아 발굴하고 양성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라면 다른 교도 다 하죠. 여기저기서 뭐 원조 40년 뭔지 뭐 나오잖아요. 여기저기 다 할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몇몇 교회들이 별들의 운동을 하려고 많은 자료도 요청하고 와서 방문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상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우신 지도자의 의지가 강력해야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헌신하는 별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별인들을 찾아 발굴하고 양성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물질 이런 것들도 별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기꺼이 흩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재물 내 거니까 가지고 이게 아니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려야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씨앗이 귀하다고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열매 맺지 않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흩어질 자로서 별님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위해 물질을 기꺼이 흩뿌릴 줄 아는 별들의 후원회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교회가 받지 못한 오롯이 경향교회만 받은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놓치지 맙시다. 주님 지상명령을 좇아 자신을 흩어질 자로 드리고 또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흩어질 것으로 드림으로써 별들의 운동에 모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별들의 운동은 세상적 가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만을 붙잡는 운동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흩어진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큰 무리가 주께 지금 더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또 가르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사울은 회개한 이후에 다메섹과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올라가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많은 변론을 하였습니다.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많이 했습니다. 변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다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도 오랫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 전면에 세워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됨됨이를 잘 간파했고 또한 안디옥 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잘 알았기에 사울을 설득하여 데려왔던 것입니다. 사명자를 볼 줄 아는 안목, 사명자를 지지하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아량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는 미래의 사명자를 볼 줄 알았고 적재적소에 그 일꾼을 세움으로써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나바를 가리켜 성경이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앞선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곱 명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보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일곱 명을 세울 때의 자격 조건이었고 특별히 일곱 명 중 한 명인 스데반, 예, 한 명인 스데반에게도 당연히 붙여진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 자리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예, 순교하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교회 사역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은 바나바인데요,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역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사울은 스데반과 바나바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로서 맺어진 복음의 열매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별님들은 성도님들 보기에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겉모습만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놈을 위해서 내가 회비를 내야 된다니 아까워서 못 내겠다. 뭐 그럴 뿐은 없겠지만 더 내가지고 저놈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별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자라서 나중에 세계선교센터인 경향교회에서 또 세계 각지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기도를 먹고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6절의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절부터 26절 이 사이에서 우리는 민족적이고도 언어적인 경계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이고 20절에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민족적 경계가 분명한 집단입니다. 언어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별되는 이질적인 집단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그 구성원이 유대인 및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의 혼합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의 신분이나 민족적 경계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인 중심의 사마리아 교회였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경향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경향교회 별들의 운동은 세상의 가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다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신자의 일평생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 로마 제국 시대였죠. 로마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노예들은 각각의 주인들에게 속해 있어요. 힘있고 권력 있는 주인에게 속한 노예일수록 그 주인의 노예인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힘이 있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겠습니까? 가이사르, 황제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에게 속한 노예야말로 노예 중에서도 최고로 대접을 받고 또 그 자부심이 대단한 자인 것입니다. 노예뿐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엄청난 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모든 시민과 군인들은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치고 황제의 은총을 입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리아노이 또는 아우구스티아노이, Those who belong to 카이사르, 황제에게, 카이사르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속한 자들, 카이사리아노이, 아우구스티아노이, 우리는 황제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부심이 대단한 명예로 가득 찬 그런 호칭입니다. 이것이 당시 최고의 명예와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리아노이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크리스티아노입니다. Those who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황제에게 속한 노예가 되어 황제가 제공하는 온갖 혜택을 받기보다 오히려 진정한 황제이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세상이 주는 온갖 혜택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미친놈들로 보였을 겁니다. 모든 혜택과 권리를 포기한 이 사회에서 출세의 길을 포기한 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모두 다 황제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황제의 은택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포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놈들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란 자에게 속한 미친놈들이란 표현으로 크리스티아노이를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불리는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멋진 이름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크리스티아노스다. 우리는 크리스티아노이다. 황제를 따름으로써 얻는 평화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얻는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 크리스티아노이.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나오죠,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진짜 멋쟁이들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생겨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이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는 모든 신자들이 공유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쉽게 대답을 이제 못하시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의 닉네임입니까? 명함에 물건 더 잘 팔려고 이렇게 적는 그 정도의 이름입니까? 6일 동안 세상의 삶과 구분짓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주일용 명함입니까? 우리 모두는 안디옥 교회 이후로 신앙의 선조들이 가슴에 새겨왔던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다시 새겨보아야 합니다. 별들의 운동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운동입니다. 별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림 가운데 음악에 재능이 있는 별림이 있고요, 장사에 수완이 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별림은 이미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린 자들입니다. 그 별들의 길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실력을 배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별들이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별님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주의 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별님들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자신을 연마하고 예, 실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님들을 후원하기 위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회원이 되는 것 역시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 그리스도인을 찾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운동, 이것이 별들의 운동인 것입니다. 별님 여러분, 여러분은 별님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별들의 후원 회원이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인의 운동인 별들의 운동에 별님으로서 그리고 후원 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경영의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별님과 후원회원 여러분, 별들의 운동은 그리스도인의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이 별들의 운동은 개인의 영달이나 출세로 말미암아 정체되거나 중단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운동입니다. 별들의 운동은 택한 백성을 찾아 흩어질 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소망의 운동입니다. 별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아낌없이 이 운동에 흩어 뿌릴 줄 아는 자들의 자랑스러운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멋진 이름을 최초로 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별들의 운동, 별님, 별후원회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교회에도 주지 아니하고 바로 경향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향교회에서 더욱 헌신된 별님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별님들을 후원할 후원회 회원들과 특별 후원회 회원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별님은 그리스도인답게 별님으로 잘 성장하여 복음의 전사로서 흩어지고, 후원회 회원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와 물질로 별님들을 위해 흩어 뿌림으로써 이 경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